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출고된 6천만 원짜리 최신형 전기차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차체 바닥에는 그 2차 가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게만 막 500kg이 넘는 거대한 배터리 팩이 깔려 있죠.
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회사는 뭐랄까 그야말로 돈을 갈키로 긁어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터리 팩을 최종 조립하는 제조사는 실제 배터리 셀 자체에서는 푼돈에 가까운 마진만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고 아예 생산 라인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죠. 대체 왜일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2020년 6월 16일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 한가운데 있는 현대모비스 생산개발 담당 배터리 시스템, 즉 BSA 생산기술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수요 둔화라는 우울한 뉴스들이 매일 쏟아지지만 실제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거대한 그림을 연결해 보면요. 뉴스에서 떠드는 그 수요 정체라는 현상 이면에 사실은 더 싸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공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시적 맥락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아, 뼈를 깎는 전쟁요?
네. 수요가 폭발할 때는 약간 그냥 물건을 찍어내기 바빴지만 지금은 누가 이 거대한 배터리 팩을 1달러라도 더 싸게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겨루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생산기술 엔지니어들의 시선으로 공장을 들여다보면 청취자 여러분이 전기차 산업을 바라보던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헷갈리는 오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보통 현대모비스 배터리 공장이라고 하면 하얀 방진복 입은 사람들이 화학물질을 섞어서 건전지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아, 그거 진짜 흔한 오해예요. 현대모비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런 화학 기반의 셀 제조사가 절대 아닙니다.
셀을 하나도 안 만든다고요? 그럼 대체 가치 사슬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건가요?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화학공장과 조립공장의 경계를 아주 명확히 그으셔야 합니다. 화학에너지를 머금은 낱개의 전지, 즉 셀은 화학회사들이 만들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통합사업자는 그 셀을 받아옵니다.
아, 완성된 건전지를 사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배터리의 누레 역할을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나 냉각장치, 전원 차단장치를 싹 다 결합해서 차에 꽂으면 바로 굴러갈 수 있는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BSA,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이 낱개 건전지라면 모듈은 건전지 묶음이고 모비스가 만드는 BSA는 온도계랑 두꺼비 집까지 아예 통째로 달린 완성된 거대한 전원장치라는 거군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터리 팩 가격 99달러 중에서 셀이 무려 79달러를 차지하더라고요. 부가가치의 80%를 셀 회사가 다 가져가는데 통합사업자가 굳이 이 얇은 마진의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단순히 완성차 직속이라서 억지로 떠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지점이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얇은 마진을 감수하는가? 그 해자는 바로 절대적인 안전 책임과 통합 설계 역량에서 나옵니다.
안전이요?
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랑 아예 다르잖아요. 차량 충돌이나 침수 시에 수천 개의 셀 중 단 하나라도 열 폭주를 일으키면 진짜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특정 시간 이상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소화약제 내장 BSA 같은 고도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와, 단순히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전장, 기구,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게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니까 심지어 완성차 업체들조차 이걸 100% 내재화하지 못하고 검증된 통합사업자에게 팩 조립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래서 모비스가 꼭 필요한 거군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셀에 아예 무상으로 받아 조립만 하는 사급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겉으로 보면 모비스 전체 매출이 훅 줄어든 것처럼 착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 막대한 자본이 묶이는 세어 구매 비용을 털어내면서 이익률의 질 자체는 오히려 훨씬 가벼워지고 좋아진 겁니다.
덩치는 작아 보여도 알맹이는 훨씬 단단해졌다, 뭐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라인 안으로 들어가 보죠. 배터리를 포장하는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셀을 모드기라는 작은 상자에 담고 그걸 다시 팩에 담는 CTM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드를 없애버린 CTP, 셀투팩이죠. 그리고 아예 차량 실시에 직접 넣는 CT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 나네요. 우리가 막 여행 가방 쌀 때 예전엔 파우치에 깔끔하게 양말이랑 셔츠를 나눠 담아서 캐리어에 널었다면 이제는 파우치를 싹 버리고 짐을 통째로 쑤셔 넣는 거랑 비슷해 보이네요. 확실히 파우치 공간만큼 짐은 더 들어가겠어요.
파우치를 버린다는 비유가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네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생산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파우치를 버리면 만약에 캐리어 안에서 샴푸통 하나라도 터졌을 때 가방 전체가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닌가요? 열폭주가 나면 팩 전체가 연쇄 폭발할 텐데 이게 과연 생산 엔지니어들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하하,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숙제가 떨어진 건데요. 예전에는 모듈 단위로 금속을 용접해서 고정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셀을 극도로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열폭주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방열 소재와 구조용 접착제를 발라야 합니다.
접착제요? 금속을 짓는 용접을 본드로 대체한다고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본드가 아니거든요. 한 셀의 사고가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특수 접착제 사용량이 무려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조용 접착제는 차가 흔들릴 때 셀을 금속보다 더 강하게 꽉 잡아주고요.
와, 50%나 늘어났다고요?
네, 그리고 열 전도성 폴리오레탄 접착제는 셀 바닥에 도포돼서 열을 빼내는 냉각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방화벽이죠.
아, 팩 무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수적인 소방대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근데 끈적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용접은 기계로 딱 지지면 끝인데 수십 킬로그램의 화학계를 팩에 바르는 도포 공정은 완전히 달라요. 공장 내부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 굳는 속도도 다르고 기포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기가 열이 안 빠져서 치명적인 불량, 즉 핫스팟이 됩니다. 이걸 일정한 두께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짜내는 게 지금 현장의 극한의 난이도죠.
아니, 무슨 완벽하게 통제될 것 같은 첨단 공장이 사실은 온도, 습도, 기포랑 싸우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현장이었네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사투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공장 밖의 거시경제는 그야말로 태풍이잖아요. 숫자를 보니까 2021년에 100%를 넘던 전기차 성장률이 2024년, 2025년 들어서 20%대로 똑 떨어졌어요. 캐짐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OBBBA 법안 통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에 조기 종료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네네, 한국 배터리사 3사 점유율은 16.9%로 떨어지고 반대로 중국 지배력은 막 커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스텔란티스의 전략 변경 때문에 모비스 오하이오 털리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설비 메가 계기까지 검토된다고요. 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된 거 아닌가요?
상황이 확실히 험난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세액공제도 끝나고 판매도 줄어들고 아예 공장 설비까지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이 산업에 뛰어들거나 투자하는 게 침몰하는 배에 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죠?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캐짐의 실체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건 수요가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재편이요? 그냥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나 갈등은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우리가 마주한 팩트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요가 주춤하는 사이 배터리 팩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8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8달러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이른바 가격 평형점, 즉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마법의 숫자에 다가섰다는 뜻이거든요.
아, 보조금이나 세액공제가 아예 없어져도 진짜 실력으로 가솔린 차랑 승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는 막 누가 더 값비싼 소재로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같은 차에 더 싸고 더 안전하게 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겨루는 원가와 공정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BSA 생산기술 직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위기가 현장 엔지니어들한테는 혁신의 강제 버튼을 꽉 눌러버린 셈이네요. 그렇다면 모비스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잔인한 원가 절감과 비싼 라인 교체를 버텨내고 있습니까? 2025년 매출이 막 61조 원, 글로벌 부품사 6위에 순수 부품사로는 5위인 거인이긴 한데 전동화 부문은 돈이 엄청 깨지잖아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캐시카우가 등장합니다. 모비스 전체 매출의 22%에 불과한 전통적인 AS 부품 부분이 사실상 막대한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현대 기아차들 범퍼 갈고 오일 필터 바꾸고 하는 그 돈이요?
네, 그 든든한 뒷배 덕분에 매년 적자를 보기도 하는 전동화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묵묵히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램프 사업부 같은 전통 부품 조직은 매각하면서까지 싹 다 전동화와 로보틱스에 집중하고 있죠.
와,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놓은 돈으로 미래의 로봇과 AI 공장에 완전히 몰빵하고 있군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 공장에 사람 대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배터리를 조립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테크 기업의 행보네요.
네, 정의선 회장이 선포한 피지컬 AI 비전에 따라서 2028년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실제 공정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기계팔이 아니라 물리적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진짜 AI 로봇이죠.
아니, 그럼 로봇이 알아서 다 보고 맞추고 도포하고 하면 도대체 인간 엔지니어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게 바로 모비스가 강조하는 포시 인재상, 그러니까 협업, 도전, 창의, 융합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인간은 단순 노동이나 도면 그리는 역할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튜닝하는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이요?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쓴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OEE, 즉 설비종합 효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기계 가동률이나 작업 속도, 양품 비율 같은 걸 분석해서 공장의 수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안전 최우선 문화 속에서 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몫입니다.
도면대로 만들고 AI가 이래도 현장에선 아까 말한 습도나 기포 같은 변수가 튀어나오니까 매일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연구소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안전장치를 설계해도 그걸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신규 라인 구축에만 수년이 걸리거든요. 조립, 용접, 체결, 도포, 전 과정이 지뢰 밭이죠.
그러니까 이 직무는 책상에 앉아서 CAD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랑 부서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수를 통제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성과 지표, 즉 KPI는 어떻게든 SOP, 양산 일정을 맞추면서 수율을 올리고 그러면서도 단 한 건의 열폭주도 허락하지 않는 극한의 안전을 지켜내는 겁니다.
와, 설계하는 연구소랑 원가 따지는 구매팀이랑 실제 돌아가는 생산 현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거.
네, 그 다부서 협업 역량이 기계 전자 전공 지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적절하는 라인을 흑자로 돌려세우는 최전선에 바로 이 엔지니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심층 탐구 정말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왜 청취자 여러분이 이 복잡한 배터리 시스템 조립 라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타게 될 전기차의 가격,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안전이 뭐 연구소나 셀 제조사가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을 조립하는 공정 기술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극한의 환경에서 1달러의 원가를 줄이고 완벽한 안전을 구현해내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결국 산업의 캐짐을 넘게 해줄 핵심 동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CTC 기술, 그러니까 아예 셀을 촬영 실시에 직접 통합하는 기술이 완벽히 대중화되고 2028년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생산 주축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어쩌면 2030년대 자동차 생산 공정은 배터리 공장과 자동차 조립 공장의 경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하나의 쉐시 위에 AI 로봇들이 배터리 화학 물질과 전선을 직접 3D 프린터처럼 짜넣는 일종의 단일 메가 파운더리로 진화하지 않을까요?
경계가 사라진 메가 파운더리.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기계들의 공장에서 인간 생산 엔지니어의 역할은 단지 로봇 관리자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진화하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즐겁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